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경찰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오후 2시 45분쯤 영국 의사당 인근에서 한 명의 남성 용의자가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던 행인 여러 명이 차에 치여 쓰러졌으며 이어 용의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의사당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침입을 막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옆에 있던 무장경찰이 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남성은 VOA에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으며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 일부의 생명이 위독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22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강원도 갈마 인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수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사일의 종류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미한 군사훈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이 중 3발이 약 1,000km를 날아 일본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당시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22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자국민이 북한과 이란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고도주의 대상국가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번 주의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의보는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 조달법 대상 보고기관들의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시도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돕기 위해 선진 무기와 군사 자문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란이 최근 몇 달간 무기 공급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예멘 내전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에서 레바논 동맹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 고위 관리도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사령관이 지난달 테헤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나 후티 반군의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란군 지도자들은 훈련과 무기, 재정을 통해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차와 장갑 전투병력이 리투아니아 루클라 군사기지 외곽에서 최근 실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나토군 공보장교는 올해 초 리투아니아에 병력이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전개된 기동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나토군 사령관은 노르웨이와 벨기에, 네덜란드 출신 병사들 모두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며 이제 리투아니아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공세로 불안해하는 옛 소련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틱 국가들에 추가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2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장피에르 벤바 전 부통령에게 추가로 징역 1년과 32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벤바 전 부통령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민병대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인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미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벤바 전 부통령은 특히 지난해 10월 변호팀과 함께 법정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등 추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다리가 4개에 2개의 등뼈를 갖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도미닉이라는 여자아이인데요. 일란성 쌍둥이 중 하나가 자궁내에서 발육을 멈춘 뒤에 완전하게 성장한 다른 하나의 일부가 된 기생형 쌍둥이라는 아주 희귀한 경우였습니다. 어깨 쪽에 두 개의 다리와 척추가 돌출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경우여서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수술이 필요한 전 세계 아동들을 돕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자선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총 45명에 달하는 의사가 8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전액 자선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이 도미니카 같은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2도, 신의주 1도에서 1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에서 14도, 함흥 0에서 12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의 노래입니다. Drag Me Down. 너의 사랑이 있다면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ve got fire for a heart. I'm not scared of the dark. You've never seen it look so easy. I got a river for a soul. And baby, you're a boat. Baby, you're my only reason. If I didn't have you, there would be nothing left. The shell of a man that could never be his best. If I didn't have you, I'd never see the sun. You taught me how to be someone. Yeah. All my life. Stood by me when no one else was ever behind me. All these lights, they can't blind me. With your love, nobody can drag me down. All my life, you stood by me when no one else was ever behind me. All these lights, they can't blind me. With your love, nobody can drag me down. Nobody can drag me.
life. You stood by me when no one else was ever behind me. All these lights, they can't blind me. With your love, nobody can drag me dow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에 유럽에서 진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잇따라서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다자간 정상 외교에 나서는 건데요. 어떤 의제가 놓여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섬에서 환경 관측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고 있는 사정 들여다보겠고요. 벨기에 브뤼셀 동시다발 테러 1주년을 맞아서 후속 테러를 경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2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이 화요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과 정상 외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모두 미국에서 진행한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서 각국 정상들을 함께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이 모이는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만나서 이 분담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이 나토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후로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 분담금을 국내 총생산 GDP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유럽 다른 회원국들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고 압박해 왔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 나토 분담금 문제를 언급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2014년에 이 나토 회원국들은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로 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미국이 3%대를 내고 있다고 밝힌 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28개 회원국 가운데서 미국,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이 5개 나라만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화요일 이번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테러 척결을 위한 회원국 연대 그리고 방위비 증액, 이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분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토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토를 100% 인정하고 또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과 나토의 역할 등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담에 앞서서 다음 달 12일에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나토 동맹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의제를 짚어봤고요. 이탈리아에서 주요 7개국 이 G7 정상회의도 이어지죠?
네, 시칠리아에서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진행될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이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자유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틀리니 총리는 이 화요일 현지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G7이 보호무역주의 폐쇄성의 유혹에 맞서서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놓고 미국과 다른 주요국 정상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G7 정상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영국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른 G7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자유무역 기조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 건설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중국해에 이 환경 관측 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남중국해의 핵심 분쟁 지역입니다. 스카보로 중국명 황엔다오 암초에 중국의 환경 관측 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탈리아노 아길레 필리핀 법무장관은 화요일 중국이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해명도 요청했습니다.
예, 그 중국 측이 시설물 건설 계획을 부인했다고요?
네, 중국은 스카보로에 시설물을 지을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에 환경 관측 기지를 건설한다는 보도는 오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 일대 해양 환경 보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필리핀 관계에도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 문제를 필리핀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이죠.
예,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난해 7월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꾸준히 만들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해서 군사시설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22일로 이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이 1주년을 맞았군요.
네, 벨기에 브뤼셀 시내 공항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이 32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친 지 22일로 1년이 됐는데요. 필리프 국왕 부부 또 샤를 미셸 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 희생자 유가족, 재난당국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 현장 가운데 하나였던 자벤템 국제공항에서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1년 전에 첫 폭탄 공격이 시작된 시각인 오전 7시 58분에 시내 전역에서 이 대중교통 운행이 잠시 중단되고요. 또 묵념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셸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할 거고 또 단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 브뤼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테러와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브뤼셀 시내 버스, 경전철, 택시, 지하철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승용차 운전자들도 이 7시 58분에 동시에 경적을 울리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뤼셀 시민들이 연대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는데요. 브뤼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줌싸개 어린이 동상도 테러 당시 사건 수습에 헌신한 구조대원들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소방관 복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벨기에 브뤼셀은 국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브뤼셀에는 유럽연합 본부 또 유럽의회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모여 있어서 유럽의 수도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테러범들은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격퇴의 작전으로 지난해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의 근거지가 크게 줄기 시작한 ISIL이 반격을 위해서 유럽 중심을 흔들어서 서방사회의 혼란을 주기 위해 자행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프랑스 니스 또 1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테러 대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등 이 서방 국가들이 다양한 테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항공기 객실 내 전자제품 반입 금지 조치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요르단과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모로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10개 공항에서 미국에 오는 직항편 객실에는 이 손전화, 휴대폰보다 큰 전자제품, 그러니까 이 카메라나 휴대용 컴퓨터 같은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근에 발동했고요. 또 영국 정부도 요르단,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나라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객실 내 일부 손전화 제품까지 포함해서 전자기기 반입 금지 조치를 화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간단한 개조를 통해서 폭발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제품을 객실에 들고 탈 수 없도록 없고 수화물로 부처야 하는 겁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오는 비행기를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있나요?
특정 국가나 국민들을 테러 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한 건 아니라고 미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 일부 외신들은 지난 2월에 두바이 다할로 항공기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기내에서는 휴대용 컴퓨터, 이 노트북 폭탄을 소지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이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가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화요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이 청문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조처를 확대했다는 소식, 또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온 고등학생들이 모국에서보다 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조사 내용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요일 21일이죠. 이틀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첫날이었던 월요일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서치 지명자가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했고요. 화요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약 11시간 동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을 했습니다만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과연 맞설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을 좀 집중 추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하거나 약속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고서치 지명자의 말입니다.
I have no difficulty ruling against or for any party. Other than based on what the law and the facts.
고서치 지명자는 어떤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법부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담당 판사를 비판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언급이 나왔는지요?
네, 고서치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낙담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서치 지명자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발언이 와전됐다고 반박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한 겁니다.
네. 그 이민 관련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화요일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받을 경우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대법원에서 다루게 될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총기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기독교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이 낙태가 또 중요한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 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고서치 지명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Senator, again, I would tell you that Roe versus Wade. Decided in 1973. Is a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네,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현 연방 대법원의 굳어진 판례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는 겁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일도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동안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가 계속해서 이 소송을 할 때 기업 편에 좀 섰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 트럭 운전사가 추운 날씨에 고장난 트럭을 버리고 피신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고서치 지명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예.
고서치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또 판결을 돌아보면은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린 일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 22일 사흘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틀 동안 진행한 뒤에 목요일에는 외부 증인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각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하는 이유 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은 찬반 표결을 붙이고요. 인준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회의로 올라가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4월 7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그 이민자와 중남미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이 LA 시장이 화요일 불법 이민자들을 크게 보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LA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 중 하나죠.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합법 이민자인지 가리기 위해서 검문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가세티 시장이 이런 LA 경찰 정책을 따르라고 소방서장과 공항, 항만 책임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가세티 시장이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LA는 포용과 관용을 위해 싸워왔으며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꿈과 가정을 이루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이 가세티 시장이 말했습니다. 이 LA 주민 가운데 3명 중 2명이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이민자의 자녀라면서 이민자들은 LA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쭉 펴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 보호도시를 겨냥해서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는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민 당국이 지난 월요일에 비협조적인 공공기관 200여 개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세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주홍글씨나 다름없다며 연방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의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가세티 시장이 이번에 내린 지침은 시 직원들이 연방이민법 시행을 위해 협조하는 걸 막습니다. 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 정부 예산을 쓰거나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시청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추방될 걸 우려한 불법 이민자들이 가정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희생자가 됐을 때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찰스 백 LA 경찰국장이 밝혔습니다. 백 국장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들어 중남미계 성폭행 신고 건수가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0%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중남미계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와서 공부해보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미국의 학교 생활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학생들은 미국 학교 공부가 더 쉽고 숙제도 적은 대신 운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이죠.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해 봄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한 외국 학생 약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수요일 발표했는데요. 자, 많은 학생이 모국에서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쉬웠다고 응답했고요. 15년 전에 같은 조사 때보다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들여다볼까요?
예, 작년 조사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수업이 모국에서보다 더 쉽다고 응답한 학생이 90%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조사 때는 85%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좀 늘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응답자의 약 65%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모국의 아이들보다 더 짧다고 답했는데요. 이 역시 15년 전에 56%보다 더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학생들은 수학보다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응답자는 거의 65%에 달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최근 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개혁을 실시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던 미국이지만 학생들이 국제교육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학교 간 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강화하는 등 이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 학생들은 여전히 미국 학교에서 그렇게 치열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번 결과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라면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고 외국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을 하긴 하지만 미국에선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는 운동선수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곳인데 공부가 뒷전이 돼선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물론 일부 학생에겐 운동을 하는 게 학교에 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운동활동이 과해질 경우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큰 학생들이어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죠.
예, 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도 많고 교사들 역시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과 인내심을 기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란 반응인데요. 자,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분 좋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학교 제도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그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orget You. 이제는 널 그만 잊겠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새로 건조 중인 항공모함을 산둥호로 명명했습니다. 산둥호는 남중국해 부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강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총 6척의 항모 보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항공기지, 항공모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모함이란 무엇인가?
항공모함은 한자어 뜻풀이 그대로 항공기의 모체가 되는 배를 말하는데요. 군함의 일종으로 물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 역할을 하는 배입니다. 비행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항해하기 때문에 육상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이 항공기를 이용한 전략이 가능해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무기로 보유만으로 해당 국가의 해군 군사력 등급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해군력과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 살펴볼 텐데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공보관을 지낸 데이브 헥트 해군 중령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USS George Washington is a very powerful ship.
조지 워싱턴 호는 굉장히 강력한 함정입니다. F-18 슈퍼 호넷 전투기와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또 전자교란기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7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 2개 길이인 조지 워싱턴 호는 군용기 75대, 5,5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고요. 또 거대한 격납고와 함수에서 함미까지 평탄한 비행용 활주로 갑판으로 구성돼 있고요. 원자로 2개를 갖추고 있어서 따로 연료 공급을 받지 않아도 무려 25년 동안이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은 여러 척의 순양함, 구축함, 핵 잠수함과 함께 전단으로 구성돼서 운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전체 군사력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배경과 역사.
항공모함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16년 영국 해군은 잘못 설계돼서 쓸모없게 된 대형 순양함을 설계 변경해서 정찰 임무가 가능하게 정찰기를 탑재시켰는데요. 함포를 제거하고 항공 갑판을 설치해서 최초의 진정한 항공모함이 탄생한 겁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항공모함이 만들어졌는데요. 공식적인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랭리는 1920년에 취역했는데 이 석탄선을 개조해 만든 겁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배는 1922년에 취역한 일본의 호쇼인데요. 영국의 허미스는 이보다 앞서 건조에 들어갔지만 1년 늦게 완성됐습니다.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이용한 전술이 크게 발전한 건 2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부대의 진주만 기습과 이후 항공모함 전력을 이용한 미국의 반격전을 통해서 기존의 전투함은 해전사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역시 항공모함의 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북한에 의해서 남한의 비행장이 모두 파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주로를 갖춘 항공모함의 존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보유 현황.
현재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태국 등인데요. 취역 중인 총 19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1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리 중인 2척을 제외한 10척을 운용 중인데요. 최근 세계 최초의 핵 항공모함이었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임무를 마치고 55년 만에 퇴역했습니다.
I was on the Enterprise when we went to the Cuban Missile Crisis. We were the first ship there because of nuclear power, and we were had targets and we had weapons.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쿠바 봉쇄 작전에 참여했다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 밖에도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엔터프라이즈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 항공모함의 주력은 배수량이 9만 톤이 넘는 니미츠급 대형 핵항공모함으로 10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퇴역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오는 2026년 취역을 목표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한 척이 건조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배수량 6만 톤의 쿠즈네초프 그리고 4만 톤급의 샤를 드골을 한 척씩 운용 중인데요. 특히 프랑스는 미국 외 유일하게 핵 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빈시블급 경 항공모함을 퇴역시키고 6만 5천 톤급 중형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건조 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중국이 5만 톤급의 중형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호를 건조 중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만 톤에서 3만 톤급 경 항공모함인데다가 운용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주로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산둥호.
세계의 주요 군사강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사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항공모함을 들여와서 개조한 랴오닝호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건 산둥호가 처음인데요. 구소련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본떠 만든 걸로 함교 높이 13층, 배수량 5만 톤급의 디젤 동력 항공모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수해서 2019년에 시험 항해에 나설 예정인 산둥호는 남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현재 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어서 2025년까지 남북 동해 함대가 각각 두 척씩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다 위의 항공기지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입니다. Have you ever had someone do something out of the blue? Well, what does that mean? Out of the blue.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ut of the blue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Listen carefully.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네, 본문에서 마이크는 토니에게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야, 어떡하지? 오늘 역사 시간에 쪽지 시험 있는 거 방금 알았어.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필기한 거 점심시간에 꼭 같이 복습해야 돼 라고 하자 토니는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라고? 쪽지 시험? 쪽지 시험을 본다고? 무슨 말이야? 라며 놀라고 있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우리가 듣는 역사 수업을 제프는 아침에 듣잖아. 그런데 그 시간에 잭슨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을 치게 했대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Are you serious?
뭐? 진짜야?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선생님은 절대 예고 없는 시험은 치게 하지 않는데.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아휴, 그럼 점심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겠구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이죠. If something happens out of the blue, it happens suddenly when you're not expecting it. 네, out of the blue는 갑자기, 난데없이 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조심도 없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I just came up with an idea out of the blue.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Today's phrase, out of the blue. 갑자기, 난데없이, out of the blue.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안전한 식수는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깨끗한 물의 중요성과 민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식수, 요리, 세척, 위생 등을 위해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하루 20리터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은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24억 이상은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된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적 환경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병, 육체적, 정신적 장애, 조기 사망 등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오염된 물과 부실한 위생 환경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심한 설사병의 주 요인이 되며 이는 5살 미만 어린이의 두 번째 사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4만 명이 설사병으로 사망합니다. 또 2살 미만 어린이에게는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 성장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 위생시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청정한 물이란 단순히 물의 확보나 청결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더 좋은 물, 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 구호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일이 물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데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더 안전하고 더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 보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게 되며 더욱 청정한 경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언제든 필요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물의 날에도 미국은 물 공급이 확실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물을 아끼고 생명을 살리자는 노력에 모든 관계자들의 동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